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17장, 지난 시간에는 좀, 나름대로 좀 서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짐승을 탄 큰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장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녀는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거짓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회복된 로마 제국으로 저는 그것이 거짓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적그리스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서 보시면 큰 음녀,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휴거된 후 남게 될 교회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 집단인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들은 대환란에 그러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음녀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15절에서 물이 많은 백성과 민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음녀가 세상을 크게 다스리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러분 요 말씀도 우리가 그 2절에 나오는 말씀, 요 말씀도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 나름대로의 부정한 결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운동, 우리가 그것을 종교 다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이처럼 거짓된 모순의 교회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성경은 교회를 자처하는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교훈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운동이 외국의 어떠한 정치 조직보다도 우리 가운데 큰 위협의 요소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어떠한 운동보다도 위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없는 대중을 현혹시키는 강한 집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향권 아래 놓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배교한 교회를 사용해서 많은 무리를 다스릴 것이고 교회는 정치적인 목적과 권세를 위해 그러한 조직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참된 것을 거절할 때 우리는 거짓된 것이 들어오도록 자신을 활짝 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사모하기를 거절하면 큰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시면 큰 음녀의 받을 심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음녀에게 당신의 심판의 잔을 그녀의 입술에 대고 그것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음녀를 파멸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짐승이 하게 될 겁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녀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그녀가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은 말이죠. 배교하고 서로 물고 서로를 뭐 신란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악한 모습의 현실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이 악한 집단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녀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가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녀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경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떠한 경쟁 상대도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7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내가 보니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여러분,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은 이때 성령에 사로잡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러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때 천상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때부터 천상에서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환상을 위해 성령께서 그를 다시 임명하는 자격 절차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었던 곳은 문자 그대로 저는 광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여러 상징적인 것들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대개들 17장을 환상의 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벨론과 로마 주위에는 실제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장차 메마른 광야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 제47장 48장, 예레미야 50장 51장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의 바깥 주위에 있는 광야는 캄파나란 평원으로 불려졌어요. 저는 그래서 본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광야가 문자 그대로 광야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바벨론 종교적 혼란으로 야기된 세상의 혼돈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장면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짐승이 회복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18절은 그 정체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보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성을 가리키는데 성은 세계의 종교적 수도인 로마를 말합니다. 그녀는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수용하게 될 종교적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진정한 신자는 휴거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참다운 신자가 포함되는데, 따라서 참다운 신자는 그가 출석하는 교회와 상관없이 모두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따라서 참다운 신자는 그가 출석하는 교회와 상관없이 모두 들림을 받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배도한 교회는 지상에 그대로 남아서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는커녕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은 성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상세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이교도와 그리스도인 저술가들 모두도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레이스는 일곱 언덕 위에 신들은 매우 자비롭게 보이도다 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오비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러나 로마는 일곱 개의 산과 제국의 자리 그리고 신들의 거처지에서 온 세상을 둘러보고 있도다 라고 덧붙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바벨론은 옛날에 로마여 로마는 나중에 바벨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절에서는 성읍 로마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즉 음녀는 진정한 교회가 지상으로부터 옮겨진 후 대환란기의 처음 절반 동안에 나타나게 될 종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종교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그러한 상징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대환란기가 시작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되듯이 그 가운데 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7장 4절 5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해 볼 말씀들이 많은데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는데 자주색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가장 두려운 두드러진 그 색깔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의 모든 원로와 의원들, 그 집정관들은 자기들의 직위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색 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입는 그 로버형의 긴 복장 역시 자주 색깔이었고요. 붉은색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금, 뭐 은, 뭐 이런 것들을 꾸미고 그랬는데 이것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어찌 보면 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석과 진주 그랬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참되게 보이지만 실제는 진정한 종교를 모방한 매우 불순한 사상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금잔은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이것은 아주 그 적 그리스도가 그 아닌 그 반교회와 거짓 종교, 이단, 거짓된 복음과 비진리, 거짓된 불건전한 사상 등의 그 종교에 의한 방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신분을 말해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데 그 그녀의 머리에 관을 쓰는 대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글씨를 썼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그 이방 종교의 그 여사제들이 있잖아요. 이 여사제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글을 남겼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대의 이마에는 그대의 이름이 걸려있도다.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그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비밀이라, 큰 바벨로나,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속해야 할 교회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지금 존재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옛날 그대로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에 있어서 모두 옳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여자라고 생각하며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을 합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과의 사이에서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울타리로 삼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이 여자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은 나름대로 이 여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상품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존중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에 놓은 것은 아니라 남자를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반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다운 교회는 그것이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밀인 것이죠. 여기에 음료로 묘사되어 있는 반교회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제17장을 17장을 쓸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교회가 슈거시 세상으로부터 들림을 받았을 때 명목상의 교인인 거짓 선지자들은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불법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반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진정한 교회와 정반대가 되고 불법의 비밀의 활동에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소돔으로 불리우는 것과 똑같이 그곳에도 이러한 명칭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거짓 종교의 근원지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섭고 가증스러운 죄에 대한 성경의 적나라하고도 생생한 묘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섹스와 거짓 종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지 않나 하는 영적인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지 않으면서 결혼식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어찌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서로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한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도 결혼을 불경건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밀스러운 바벨론, 요 말이요, 음료의 어미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좀 그렇게 보셨나요? 여기 음녀의 어미, 여기에서의 음녀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동안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내면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신학과 관행을 정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집단이 이와 같은 세상의 통합적인 조직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독창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세례를 행하는 집단은 여전히 세례를 주장할 것이고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침례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나름대로 좀 복잡한 의식을 원한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행할 것이고 의식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단일한 음료의 어미가 아니라 수많은 음료의 어미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일정한 구역에 매춘굴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 17장 6절 7절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